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특사단이 오늘 오후 평양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고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측 인사와 만난 것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김의경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사단이 오후 6시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과 만찬을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찬에는 수석특사인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특사당 5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북측에서는 김 위원장 외에 누가 참석했는지 알려지지 않았고 면담과 만찬 장소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방북 이틀째인 내일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첫날 큰 틀에서 얘기하고 그 지침 아래서 다음 날 회담을 통해 실무적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오늘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할 헌법 개정안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초안은 국가주석의 3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개헌안에 대한 표결은 전인대가 폐막하는 오는 1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업무 보고서에서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법제화할 개헌을 의식한 듯 시 주석의 핵심 지위를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6.5% 수준으로 설정하고 국방 예산은 8.1%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통상 관련 장관들이 오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 마지막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방침으로 국가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4일 치러진 이탈리아 총선 초기 개표 결과 우파 연합이 득표율 37%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이탈리아 내무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31살의 루이지 디마이오 대표가 이끄는 반기득권 정당인 오성운동이 득표율 31%로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오성운동은 저소득층과 환경 문제를 강조하는 좌파적 색채와 함께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대중영합주의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이민과 반유럽연합을 주장하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포르자 이탈리아당과 마테오 살비니아가 대표를 맡고 있는 동맹당의 우파연합은 각각 14%와 1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의 거점인 동구타 지역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했다고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친정부 세력은 몇 주일에 걸친 공습에 이어 일주일 전부터는 지상군을 동원한 군사작전을 펼쳐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지난 2주에 걸친 정부군의 무차별 공습으로 700여 명이 숨졌다며 이 가운데 160여 명은 어린이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어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랑의 본질을 그린 영화 Shape of Water가 작품상과 감독상, 미술상, 음악상 등 4개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Shape of Water는 1960년대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비밀 실험실을 배경으로 언어장애를 가진 청소부 엘리자와 괴생명체의 사랑을 다룬 영화입니다. 감독상을 받은 기예르모 델토로 감독은 멕시코 이민자 출신인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안소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5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첫 대북 특사단이 오늘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자국민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3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북한을 방문한 한국 정부의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특사단이 5일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특사단은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했습니다. 수석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의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살려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정 실장은 이날 방북길에 오르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긴요한 남북 간 대화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가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측에서 특사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데 대한 답방 형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절단은 정 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과 실무진 5명 등 총 10명입니다. 정 실장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이번 특사단은 남북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분들로 구성됐다며 대북 특사단이 소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사단은 이번 방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성원, 국내외 기대에 부응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사단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북미 대화 진입을 견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 분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특사단은 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특사단 파견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무엇보다 미북 간 대화 조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입니다.
미국하고 대화를 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제일 주된 거 아닌가요? 결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어떤 뭐 결정이라고 할까요?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유 교수는 특히 정의용 실장을 보내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미북 대화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석 연구위원도 특사단 방북이 평창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 흐름을 토대로 남북정상회담, 나아가 미북 대화로 이어지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흐름이 미북 간 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그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ICBM 개발이라든가 발사라든가 이런 거를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회담에 나가겠다는 그런 언질, 북미 간의 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뭐 언질이라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사단의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포함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 중심의 특사단에 대해 북미 대화로 시작해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건너가자는 구도가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석 연구원은 당장 성과를 이루기는 쉽지 않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고 고위급 대표단을 한국에 보내고 특사단을 받아준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우선 당장에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 북미 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이 만족하는 수준의 그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유호열 교수는 하지만 북한이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핵화를 전제하는 대화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는 등 기존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특사단 방북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자기들 기존 입장은 변화하지 않고 남한과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이라든지 또는 대화를 통해서 뭐 국제 공조를 흐트러뜨리거나 또는 한미 간에 또는 뭐 한미 간에 이런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 또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런 협력 관계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로서 뭐 가장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사단은 6.15 후 귀환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뒤 미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미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일이 생길지 지켜보자고도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언론인들과의 만찬 석상에서 북한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워싱턴 주재 중견 언론인 모임인 그리다이론 클럽 연례 만찬에서 농담을 이어가던 중 나왔습니다. 그리다이론 클럽 연설은 미국 대통령이 자기 비하적인 농담과 과장 등으로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연설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불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원들과 행정부 관리, 언론인, 군 당국자들을 앞에 놓고 익살스러운 연설을 했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진지한 발언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도 대화를 하고 싶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치광이와 상대하는 위험은 김정은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보다 더 큰 핵 버튼을 가지고 있고 내 버튼은 작동도 한다는 자신의 지난 1월 트위터 메시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모두가 이 메시지를 형편없다고 했지만 핵단추를 책상 위에 갖고 있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김정은의 말을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메시지는 이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그것이 사실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만날 것이며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문제는 오래전에 해결됐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거듭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특사 파견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이 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않겠다거나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북 간 대화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내비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한국 정부가 대북 특사단의 방북을 발표하기 직전에 나와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간 대화와 한국 정부의 특사 파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미북 간 직접 대화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었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남북 대화가 시작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어 14일에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도 올바른 여건이란 조건을 달긴 했지만 줄곧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내비쳐왔습니다.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따른 리스크는 그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 이 발언도 대화 의지와 관련해 주목됩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마치 이런 지적을 일축하는 듯합니다. 대화해서 손해볼 것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거쳐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 정부 특사단과 만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특사 파견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북한의 반응과 거기서 있었던 일에 대해 우리에게도 잘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미 특사단이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미북 간 대화가 열릴 것인지 여부가 이번 주에 사실상 결정이 나겠군요.
예, 한국 정부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결과를 설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보일 것이고 그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 겁니다. 핵심은 김 위원장이 과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과의 협상에 동의할지 여부입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강한 거부감을 밝혔는데요.
맞습니다. 미국과의 대화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전제 조건적인 대화 탁자에 마주앉은 적이 없다는 주장인데요. 특사 방북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대화를 앞두고 미국과의 기싸움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없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북 간 중재를 서두르는 건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 훈련 이전에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북 간 대화가 이루어지면 연합훈련이 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예, 미국 정부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추가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일각에서는 미한 연합훈련은 미북 간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종속 변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미북 간 대화가 열리면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방북한 한국 정부 특사단 면담이 사실상 외교 무대 데뷔 아닌가요?
예, 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집권 이래 친선국 대표단을 접견한 것 외에는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중국 공산당 대표단 접견과 두 차례의 쿠바 특사단 접견, 한 차례의 시리아 대표단 면담이 전부인데요. 이번 특사단 방북은 그의 성격이나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자국민에게 사용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해외 원조를 중단하고 무기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화학무기를 사용했거나 자국민에 대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연방관보에 5일 공식 게재될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2일 공개하고 이런 위반 사안에 따라 북한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사용이 금지된 VX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미국은 1961년 해외지원법에 따른 대북 해외 원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긴급한 인도주의 지원과 식량이나 다른 농산물과 농산품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모든 국방물자와 서비스, 설계시공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 탄약 목록에 포함된 모든 물건의 대북 수출 면허를 종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에 의거한 북한에 대한 모든 해외 군사 금융 역시 종료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모든 부처와 기관, 대행기관들은 북한과 어떤 신용이나 신용보증 또는 금융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국가안보에 민감한 물건이나 기술이 북한에 수출되는 것 역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의 해당 부처와 기관들은 이와 같은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고 이 조치들은 최소 1년 그리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이번 조치를 내리는 데 의거한 1991년 생화학무기통제 및 생화학전 철폐법의 306조 A항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생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판단은 대통령이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정 국가가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상당한 준비를 했거나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게 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국가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화학무기를 사용했거나 자국민에 대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또 대통령이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모든 물적 증거와 정황 증거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증인, 독립적인 감시기관이 제공한 모든 증거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며 북한의 국제 테러 행위에는 해외 영토에서 일어난 암살 사건이 포함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을 이끌고 최근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실제적 위협을 직시하도록 한국에 촉구할 기회였다고 방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중대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호프 의원은 최근 한국 방문과 관련해 한국이 북한의 실제 위협에 눈을 뜨도록 촉구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인호프 의원은 이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방안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역량을 계속 개발하고 시험하는 상황에서 이뤄져 특히 중요했다며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헌신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갖고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같이해 특히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호프 의원은 방한 관련 의회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부드러워졌고 북한의 위협을 그다지 대단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이 이성적인 상대일 수 있다고 해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호프 의원실 대변인은 해당 발언을 확인해달라는 VOA 요청에 정확하다고 답했습니다. 인호프 의원은 또 이날 VOA 기자와 만나 미 상하원 군사위 대표단 귀국 후 논란이 됐던 미한 연합군사훈련 추가 연기와 관련해 한국은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The, in terms of the exercise, really not very much. It was mostly just how the South.
방한 기간 군사훈련과 관련해 특별한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는 설명입니다. 인호프 의원과 함께 있던 보좌관도 이번 방안에서 한국 측이 평창 패럴림픽 이후 군사훈련 연기를 요청하지 않은 게 확실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인호프 의원실은 지난달 28일 VOA에 한국 측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추가 연기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올림픽 때문에 이미 연기 결정된 군사훈련에 관한 논의는 했지만 추가 연기를 논의하진 않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메리 베스 롱 전 미 국방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롱 전 차관보는 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레드라인을 모두 넘었다며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연합군사훈련을 북한의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본과도 안보 미사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롱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국방부 정책 차관 물망에 올랐던 인물로 미국 내 첫 여성 국방부 차관보이기도 합니다.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남북한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My objection is that talks with North Korea have not yielded any results.
제가 이의를 갖고 있는 부분은 과거 북한과의 대화에서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 반드시 미국과 한국, 더 나아가 일본도 이제 북한에 대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국제법 위반, 도발을 일삼는 공격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이죠. 한국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그동안 많은 관용을 보여줬고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북한에 반드시 경고해야 합니다. 또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북한인들과 한국인들 그리고 그 후손을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해 책임을 물릴 준비가 돼 있기 바랍니다.
미국과 북한의 목표는 상당히 다른데 과연 조만간 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don't know whether the U.S. and the North Koreans will have a meeting in the coming days.
정부 보안 사안에 대해 제가 언급할 위치는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대화가 열려 북한이 지난 60년 동안 보여준 행동과 다른 무엇을 내놓는다면 상당히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 대화로 시간을 벌면서 오히려 핵을 개발하고 괴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 자체로는 북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The ability to speak in order to ensure there aren't any miscalculations that lead
불필요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오판을 막기 위한 대화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맞습니다. 대화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무용지물입니다. 북한에 대해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고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미한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I do not. In fact, I believe that the military exercises should be sized and commensurate with the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합훈련은 북한의 위협에 맞는 규모로 증강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핵 확산 금지 조약 등 모든 국제법, 협약을 어기면서 국제사회 규범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자국 방어 능력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한국 대통령은 연합훈련의 규모와 성격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란 걸 반드시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로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 U.S. must gather its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first and foremost, and come up.
무엇보다 가장 먼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공조해 공동 안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나라 가운데 한 곳이라도 공격을 받으면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행동에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협력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해상 차단과 관련한 부분인데 최근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박에 연료를 실어 북한에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제재 위반에 가담한 회사나 국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중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동맹국들과 연합 미사일 체계를 구축해 미사일 요격 혹은 스커드 미사일보다 큰 북한 내 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용납할 수 있는 단계는 이제 지났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동맹국들 간 협력도 강화돼야 합니다. 사이버 공격은 경제와 지휘 통제 관점에서 군사 공격 못지않은 큰 잠재적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거듭 언급하셨는데요.
For the last decades, the U.S. has put hope above realism.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북한과 오랜 기간 협상을 하면서 현실적 관점 대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북한은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나 숨진 미국인 청년, 천안함 폭침으로 숨진 젊은이들, 한국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리아에 화학무기를 판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또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의 미사일 핵기술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레드라인 가운데 북한이 위반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북한은 모든 선을 넘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의 변화를 기대해온 이유는 뭘까요?
I think because the U.S. is very concerned about the possible loss of life of South Korean allies.
동맹인 한국과 일본 국민 그리고 미국민의 희생을 매우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위협적이고 성공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고성능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현실에 눈 감기 위해 한국이 정신을 차리길 원했습니다. 북한이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이런 개발을 스스로 해내기 너무 어려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정권 교체 없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I don't see Kim Jong-un ever relinquishing the dream of a nuclear weapon.
김정은은 절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해 초토화시킬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답은 이제 나왔을 겁니다.
메리 베스 롱 미 국방부 전 차관보로부터 북한의 위협과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반드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폴 나카소네 미 육군 사이버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미 국가안보국 국장 후보로 지명된 나카소네 사령관은 사이버 적국들이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군사와 사이버 영역을 넘어선 대응 조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NSA 국장 후보로 지명된 나카소네 사령관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 변동에 주목했습니다. 나카소네 사령관은 1일 상원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사이버 적국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그 역량 또한 뛰어나다며 북한과 이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은 점점 커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 정부와 상업적 네트워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중간 수준으로 진단하면서도 북한이 소니 영화사 해킹 등을 통해 미국의 사회 기반 시설을 겨냥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입증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정권의 자금을 대고 국가적 목표를 세계적 규모로 추구하는 데 비용 효율이 높고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이버 역량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카소네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적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정도로 충분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사이버 적국들이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Again, I think that our adversaries have not seen our response in sufficient detail to change their behavior.
이어 적절한 대응 전략이 군사 또는 사이버 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미국이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적국에 심어주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how are we going to respond? It's not necessarily always within the military or cyber realm that we're going to do it. But obviously offering a response in terms of being able to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거론하며 미국은 당하고도 보복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get hit. And we don't retaliate. We don't retaliate against the Russians, the North Koreans, the Chinese. What's your thought on that? And should we start cranking up the costs of the cyber attacks on our nation?
국가핵안보국 방위핵확산 담당 부국장 지명자인 브렌트 박 교수는 북한 핵확산 문제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 교수는 북핵 확산 위협 수준이 수위를 넘어섰다고 진단했습니다. 해당 위협에 1에서 10까지 등급을 매기면 11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On a scale of 1 to 10, probably 11. This is one of those important challenges that we have to work with international partners to address.
따라서 이 문제는 영내 국가들을 비롯한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짚어야 하는 중요한 당면 도전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핵 확산 문제는 전 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북한의 핵 개발 노력을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현 상황을 되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협력 의혹과 관련한 우려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설리반 의원은 북한이 시리아와의 이 같은 네트워크를 핵물질과 기술을 확산하는 데도 활용할 가능성과 이에 대한 우려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 교수는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하고 판매하는 의도와 행동에 대해 무척 불안하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It's a deeply disturbing and in fact we're very concerned about DPRK's intent and past behavior in transferring technologies and selling technologies.
박 교수는 핵물질뿐 아니라 기술과 관련된 북한의 다른 지원 활동을 주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사용하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자금을 벌어들였는지 알 수 없다고 프리실라 모리우치 전 국가안보국 동아시아 태평양 사이버안보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시점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크며 정확한 추적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보분석업체 리코디드 퓨처에서 동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하는 모리우치 전 담당관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가상화폐 중 하나인 모네로 채굴에 나서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It looks like that North Korea has been targeting not just Bitcoin but cryptocurrency across the board. In particularly South Korea.
북한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화폐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정도부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북한은 자체적으로 비트코인이나 모네로와 같은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훔쳐왔습니다. 대부분 지난해 여름에 발생했는데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여러 곳이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는 당시 시세로 몇백만 달러 정도 됐습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9배 정도 올랐을 겁니다. 또 지난해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를 해킹했을 때보다는 작은 규모였지만 북한이 가상화폐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 중 하나인 거죠.
워너크라이를 언급하셨는데요. 미국은 이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는데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배후 지목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So sort of generally attribution is very difficult in terms of cyber attacks. Because
사이버 공격의 배후를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 컴퓨터 뒤에서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하는지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공격을 분석해 경로를 추적하게 됩니다. IP 주소나 서버 도메인 등 가상 공간에서의 정보를 구할 수 있죠. 운이 좋으면 이메일 정보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소행인지 나아가 북한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워너크라이의 경우는 지난해 2월에서 3월 사이 공격에 앞서 실험이 먼저 이뤄졌는데 이 단계에서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악성 코드들이 사용된 것이 확인된 건데 라자루스 그룹이라는 곳이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북한 정부가 가담했다는 뜻이죠.
북한이 가상화폐 부분에 진출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외화벌이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Yeah, so I think... It's not clear the value either in like actual, say, U.S. dollars or.
북한이 가상화폐를 통해 얼마 정도의 달러나 실질적인 자산을 벌어들이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제재와 다른 조치 등을 회피하는 도구 중 하나로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가상화폐를 통해 실제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이 언제 가상화폐를 현금화했는지 그리고 가상화폐로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워너크라이 당시 북한은 비트코인 52개를 얻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 현금화했다면 약 14만 달러가 됐을 텐데요. 하지만 가격이 올랐을 때까지 기다린 뒤 현금화했다면 6배에서 7배 이상 더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경우는 언제 현금화됐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Right, because in practical terms, the way that Bitcoin is, or the North Koreans anyway.
맞습니다. 북한은 매우 비밀리에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는지, 언제 현금화됐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상화폐나 사이버 공격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누구나 쉽게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I would say that broadly sort of the outside world kind of underestimates North Korea's cyber capabilities.
저는 외부 세계가 북한의 사이버 역량과 인터넷, 네트워크 등에 대한 지적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고립됐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행한 연구들에 따르면 북한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사이버 작전에 투입되는 사람들은 북한 외부에 있기도 합니다. 외부 세계에 노출돼 있는 거죠.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훔치기 위해선 해당 거래소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훔친 다음에는 이를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의 과정을 숨기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역량은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역량을 북한이 갖고 있는 거죠.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쉽게 해킹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I'm not sure easily, but I think if in terms of like gaining access to any system, right? It's always about
쉽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기 위해선 시간과 돈 그리고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개인이 아닌 국가라면 충분히 이런 역량을 갖출 수 있고 거의 모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시스템의 취약성을 찾아내고 이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문제죠. 보안이 잘 돼 있는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는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과 시간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Yeah, so I think you know we've known for a while that the sanctions and the controls, right, the financial controls.
저희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각종 금융 제한 조치가 북한의 경제와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부분에 악영향을 준 것을 상당 기간 동안 봐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사이버 작전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계속해서 은행이나 다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리실라 모리우치 전 미국 국가안보국 사이버안보 담당관으로부터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이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높은 장마당 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BOA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돼지고기 볶음 한 접시가 13,000원으로 노동자 월급의 4배에 달합니다. 휘발유 가격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이 높은 장마당 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VOA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함경북도 청진의 한 장마당에서 돼지고기 볶음 한 접시 가격은 13,000원이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오른 것이라고 북한 강성산 전 총리사위로 1994년 한국으로 망명한 강명도 씨는 말했습니다.
돼지고기 볶음
한 접시에 200g짜리로 기준을 해서요. 한 접시에 12,000원이라고 가격이 적죠. 그러면 지금 북한 노동자들이 봉급이 3,000원인데 12,000원이면 4배나 비싼 거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이 돼지고기 볶음 같은 것이 한 6,000원, 7,000원, 아무리 비싸도 8,000원 넘어선 적이 없는데.
지난해 12월 청진 장마당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소고기 볶음은 17,000원, 낙지 볶음은 15,000원, 통명태찜은 10,000원이었습니다. 강명도 씨는 낙지볶음과 명태찜도 크게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낙지볶음, 이제 우리말하면 오징어볶음이죠. 오징어볶음, 이게 뭐 14,000원, 명태 뭐 찌개 10,000원, 그만 다 10,000원 이상 되는 거죠. 그전에는 명태 뭐 절임 같은 것은 한 4,000원, 3,000원, 4,000원 하던 것이 지금 10,000원.
장마당 불고기의 가격은 더 비쌉니다. 돼지 불고기는 30,000원, 오리 불고기는 35,000원, 그리고 양 불고기는 40,000원이었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월급이 3,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환율도 올랐습니다. 북한 내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본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 중국 돈 1위안은 북한 돈 1,250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나 올 2월에는 1,300원으로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입니다.
중국 위안에 대한 환율 이것이 저 2월 20일 그 기준으로 보면 한 중국 돈 1위안이 북한 돈은 1,300원입니다. 이것도 저 작년 한 봄 때 비하면 저 한 10% 20% 가까이 좀 올라가긴 올라갔지만은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 남부 조지아 주립 대학의 그레이소 교수는 환율이 이렇게 오른 것은 제재로 인한 물자난으로 심각한 물가 오름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currency won is losing its value and I was there.
휘발유 등 연료비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까지만 해도 평양시내 연유 판매소 휘발유 가격은 킬로그램당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따라 중국이 기름 공급을 줄이면서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아시아 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봄에 비해 3배 가까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량간도와 함경북도의 저 아시아 프레스 내부 협조자가 그 물가에 대해서 저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휘발유 값이 이거 한 킬로인데요. 한 킬로당 16,900원 정도. 그다음에 디젤유가 10,400원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북한 돈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서 대북 원유 공급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묶어 전보다 75%를 줄였습니다. 기름값 폭등세가 10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그 여파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3륜 오토바이 등 민간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서비스차의 운행이 줄거나 운임이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km를 갈 경우 중국 돈 70원 정도를 주면 됐는데 이제는 150원을 줘도 태워주는 차가 없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을 지내는 주민들이 장작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강도와 함경도 같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장작을 떼서 난방을 하는 집이 많은데 장작 가격도 올랐다고 이시마루지로 대표는 말했습니다.
난방 그리고 그 요리할 때 쓰는 연료는 거의 다 나무에 위종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나무를 저 산에서 저 운반하는 그런 그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량간도 함경북도 협조자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제재의 여파는 명절 특별 공급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로 북한의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음력 설날과 겹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특별 공급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술과 고기 그리고 어린이들은 교복과 과자 등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가구당 식용유 한 병과 천으로 만든 신발 지하족 한 켤레가 고작이었다고 이시마루지로 대표는 말했습니다.
식용유, 그러니까 기름이죠. 이것을 세대당 200g, 그러니까 한 병씩 이거 나왔고요. 그리고 어린이가 애들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사탕 과자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마락 과자라고 하는 그 중국제 그 과자도 이것도 좀 공급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마락 과자라는 것은 보장이 안 되는 과자인데요. 받아보니까 다 부스러지고.
북한이 이렇게 경제난을 겪는 것은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북한 경제는 석탄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석탄이 북한 총 수출의 40%,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해 2월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으로부터 각종 물자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장마당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강명도 씨는 말했습니다.
이 장마당 물가를 보면 북한의 경제를 알 수 있는데 장마당 가격이 모두 오르고 오를 뿐만 아니고 지금 물자가 중국에서 계속 들어가서 당사가 되지 않으니까 주요 장마당에 보급을 하던 화교들이 물자를 사러 중국에 안 나온다는 게 원인입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그레이소 교수는 북한 정권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물가 오름세를 비롯한 경제난이 한층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kind of gloomy situation in North Korea right now.
앞서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대북 제재가 계속될 경우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우주에서 본 한반도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곳이라고 전 미국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 씨가 말했습니다. 우주에서 불빛이 환한 한국과 암흑천지인 북한을 바라보면 국민들의 삶과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 우주인으로는 최장기간인 340일 동안 우주에 머물렀던 켈리 씨는 지난 2015년 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남북한의 대조적인 위성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 해군 대령 출신인 켈리 씨의 우주 생활을 담은 자서전은 넉 달 전 미국에서 출간돼 가장 많이 판매되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한국어판도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우주인 켈리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한반도 하면 켈리 우주인께서 과거 촬영한 남북 간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한반도 사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남한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한 불빛이 반짝였지만 북한은 거의 칠흑 같은 어둠뿐이어서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당시 위성 사진을 촬영할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Well, it's just shocking, you know, when you the contrast between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독재체제의 대조적인 모습을 완전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례였죠. 보시죠. 한 나라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자본주의에, 북쪽은 공산주의 노선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후 국민의 삶의 질을 통해 어떤 쪽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주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북한은 전력이 거의 없습니다. 평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암흑입니다. 아주 놀랍죠. 보세요. 남북한 면적이 거의 비슷하고 한반도 중간에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당신은 서울을 비롯해 남한에 항상 빛이 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암흑입니다. 엘리트들이 거주하는 평양 일부만 빛이 약간 보일 뿐이죠. 아주 슬픈 상황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남북한 상황에 관해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한반도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You know, I'm just you know, I watch a lot of news and you know, I'm interested.
저는 뉴스를 많이 시청하고 다른 문화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 관심이 많죠. 개인적으로 저는 남북한에 가본 적이 없고 북한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같은 나라를 보면 아주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지도자를 신처럼 숭배하고 많은 국민을 아주 영리하게 세뇌해 세계 최고의 낙원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먹을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믿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책도 읽었죠. 특히 3대가 연좌제를 통해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 충격적이지요.
과거 우주에 계실 때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구의 가장 인상적인 모습 세 곳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꼽으셨습니다. 지구의 아름다운 곳, 또 신비로운 곳이 아주 많은데 한반도를 뽑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I don't know if I can give you more details than what I just said. I mean, just
제가 앞서 얘기한 것 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격적이고 슬픈 현실 말입니다. 같은 문화를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당신 눈으로 직접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쪽이 더 나은 체제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한국에는 전력이 풍부합니다. 그게 우리가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각자 연구하고 읽고 뉴스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반도를 우주에서 보세요. 누가 더 나은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남북한의 현실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한반도의 모습을 촬영하신 건가요?
Oh, yeah. As a matter of fact, it would take me
그렇습니다. 솔직히 한반도 사진을 처음 촬영할 때 제가 원하는 사진을 얻기까지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우주 정거장도 촬영에 적합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또 빛도 적절해야 하고요. 말씀하신 그 사진은 충분한 달빛 때문에 지면도 보이면서 평양 외에 불빛이 없는 북한의 어두운 모습도 동시에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말고 또 어떤 장소가 지구에서 인상적이셨나요?
바하마의 푸른 바다가 아름다워서 종종 인상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보다 더 충격적이고 눈길을 끄는 곳은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남북한이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아마도 평창올림픽 때문에 더 국제사회에서 조명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등 수뇌부도 주목을 받고 있죠.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어둡고 관심이 없다면서 한국의 한 목사가 국경도시 해산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우주에서 직접 한반도를 내려다본 장본인으로서 북한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I would say a few simple things. You know, first of all,
몇 가지 간단한 것들을 북한인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북한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은 북한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이 자유롭고 번영하는 국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북한인들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주에서 북한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 주민들이 정치 체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전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인권 측면에서 보면 전력과 물, 식량, 보건 지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당신은 그런 차이를 우주에서 아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북한 정권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주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우주 정거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북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국민들도 스스로 정치 제도를 바꿨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안에 있는 주민들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큰 우려사안입니다. 특히 지난해 장거리 로켓을 활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는데요. 우주인이시기 때문에 로켓에 관해서 전문가이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it's very dangerous and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한국, 이에 관계된 모든 국가의 나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는 대상은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을 것이고 지금도 그분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에 340일 동안 머물며 남북한의 대조적인 위성사진을 지구에 전송했던 우주인 스콧 켈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